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일어나 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례에서 우리는 무서운 심판관이 아닌 자비로운 하느님,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방종하며 멋대로 살다가 사고도 종종 치지만 부모님은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을 걷도록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로 살도록 바라며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삶을 허락하신 하느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순을 지내며 우리에게 요청되는 회개란 어떤 것일지 헤아려 봅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로부터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 우리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야 후회하며 뉘우칩니다. 부모님 없이 살아가면서 삶의 곳곳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고 그제야 그분들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갑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불효자의 마음을 성장시키며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끕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살아계시며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당신들의 마음으로, 삶의 표양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삶의 구비구비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하느님께로 돌립니다. 부모님 마음은 하느님을 닮았습니다. 자비와 용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당신 마음을 헤아리기를, 그 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를,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를,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완벽한 삶보다는 각자의 처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바라십니다. 때로는 그릇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하여 그분께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 나약함을 모두 아시기에 우리가 살아온 부끄러운 삶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들어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시작할 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냅시다. 신뢰하는 힘은 강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희망을 두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힘입어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교리 소용관 신부입니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양한 칭호들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신 말씀 등이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하나의 칭호가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비를 표현하긴 하지만 단 하나의 칭호만으로 그분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 곧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느님의 주권을 뜻하는 말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내는 징호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시디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오늘은 뿌끼미라는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 장딱이 꼬끼오 소리로 울어 사람들을 깨운다. 떡방아 찌으러 가자는 말에 이끌려간다. 방아는 디딜방아였다. 방아채는 가운데 쌀개로 가로목을 좌우 홈이 파인 돌기둥 받침대 같은 볼씨에 걸쳐놓는다. 방아채의 한쪽이 갈라진 부위는 발을 디딜 부위로, 천장 복국에서 내린 줄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잡고 발로 밟아 내리찢는다. 머리 부위에 공이를 끼운다. 아래에는 돌로 된 절구통 같은 확이 땅에 박혀있다. 발로 밟으면 위로 올라갔던 공이가 발을 떼는 순간 내려와 방아가 확에 가득한 곡식을 찢는다. 디딜 쪽은 두 가닥이어서 오른발이 힘들면 왼발로 교대해가며 발로 쉼없이 밟는다. 공이 쪽 한 사람은 확에 담긴 곡식이 고루 찌어지도록 손으로 뒤집어준다. 이를 깨끼질이라고 한다. 껄끄덩 껄끄덩 디딜 방아질은 새벽 첫닭 울음소리에 시작한 것이 날이 환해지면 끝났다. 다리 힘이 하나도 없다. 가져간 도구들을 챙겨 집에 와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궁이에 불을 피우라 한다. 솔가지로 불을 지피고 장작을 몇 개 넣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른다. 따뜻하게 불을 피우며 앉아있으니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뽑기미를 계라면서 박바가지에 밀가루와 겹가루를 담아준다. 적당히 물을 붓고 찐득하게 갠다. 가마솥에 시루를 앉힐 때 그 틈에 김이 새지 않도록 찐득한 뽑기미를 바른다. 한참 동안 김이 오르도록 불 조절을 하여 떡이 다 되었다. 새벽부터 수고는 했는데 떡 한쪽 못 먹고 배가 고파 솥에 더덕더덕 붙은 뽑기미를 살살 떼었다.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배고픔에 보채는 동생들과 먹은 기억이 났다. 지금은 떡방아를 구경조차 못하지만 방아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방아 확 곁에 앉아서 곡물을 우겨넣는 사람이 빗자루나 손으로 곡물을 확에다 쓸어넣으면 찌꺼라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디딜방아를 밟는 사람은 힘을 주어 방아채 머리를 들어올리며 방아요 하던 소리가 그립다. 규모는 작지만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
이제는요, 예, 알마레뎀 도리스 마텔이라는 성모 찬미가이죠. 구세주의 종기와 신어머니시여라는 제목을 남성 부산 그레고리 합창단이 그리고 이어서 아베 마리스 스텔라 바다의 별의 신성모님이시여라는 곡 여성 울산에서 활동하는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이 예, 이어서 연주하겠습니다.
아직 그 슬픔이 오고
구세주의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성가였습니다. 알마레뎀 또리스 마텔,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시여라는 곡, 부산 그레고리오 합창단 목소리로, 그리고 이어서 아베마리스 스텔라, 바다의 베리신 성모님, 여성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 목소리였습니다. 예, 성모님께 드리는 찬미가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영성체 성가 중에서 몇 곡 골라서 예, 소개해드립니다. 먼저는요, 인 스플렌도리부스 상토룸으로 시작하죠. 거룩한 광채 중에라는 제목의 성탄 때에 연주되는 영성체 성가를 남성 부산 그레고리오 합창단과 또 시편 독창 안창섭이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여성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 연주의 곡은 성체 성렬 축일날 연주되는 영성체 성가 귀 만두갓으로 시작하죠.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이라는 곡, 예,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과 함께 백성경의 시편 독창이 함께 하겠습니다.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D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정의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20년 2월 22일 현재 시각 교황 레오 14세가 로마 카스트로 프레토리오 지역의 사크로 쿠오레 디 제수 아 카스트로 프레토리오 성당을 사목 방문했습니다. 교황청 공식 매체 바티칸 뉴스는 같은 날 보도를 통해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고 본당 공동체와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셀라 거리 42번지에 위치한 이 성당은 로마 중앙역 테르미니와 맞닿는 공간입니다. 살레시오에 맡겨진 이 본당은 이주민과 난민, 대학생과 통학생, 노숙인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도시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교황은 사목평의회와 수도공동체, 교리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을 차례로 만나고 감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테르미니 일대를 기회와 상처가 교차하는 공간으로 표현하며 번영과 소외가 몇 걸음 거리 안에서 공존하는 도시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당이 사회적 균열을 메우는 희망의 불씨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성당은 19세기 말 성 요한 보스코의 영적 체험이 깃든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역 인근에 성당 건립을 추진했던 역사 역시 이날 언급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 히킨스의 국정연설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감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젤리 덩어리 같았으며 심지어 챗 GPT가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당 윌리스 부대표가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는 노동당이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녹색당과 대파티 마오리는 이미 준비돼 있을 것이라며 노동당 대표와 실제 아이디어를 놓고 경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 역시 히킴스를 비판하며 이번 연설이 기록된 역사상 가장 지루한 국정연설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도 이를 깃털처럼 가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히킨스는 어제 오클랜드에서 연설하며 정부의 생활비 및 기후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이 2023년과는 다른 노동당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윌리스는 분노보다는 슬픔을 느꼈다며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히킨스는 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당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한 것이며 선거까지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약속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콜리션 오브 더 윌링 회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여러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여 전쟁 대응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금 800만 달러를 제공하고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추가 제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럭슨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이 회의에 참여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또한 러시아는 이번 전쟁의 가해자이며 지금이라도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평화회담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모스크바가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며 외교적 해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외교적 해법과 인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향후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확인으로 앤드류 마운트베튼 윈저 전 왕자를 영국 왕위 계승 순서에서 제거하는 영국 정부의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만약 영국 정부가 앤드류 전 왕자를 계승 순서에서 제거하는 안을 제안하면 뉴질랜드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발표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지난해 찰스 3세 국왕에 의해 왕가 직책과 여러 자기를 박탈당했으며 2019년 이후 공식적인 왕실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위 계승 서열 8위에 남아 있습니다. 럭슨 총리는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경찰 조사 이후 영국 정부가 해당 결정을 내린다면 뉴질랜드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가 영국의 같은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이미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사람인 수인 이주, 출국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인 수인 이민, 입국만큼이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높은 수준의 해외 이주 문제는 가장 최근인 2월 23일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가 국정연설에서 제기했습니다. 히킨스는 매주 2,000명의 뉴질랜드인이 이곳에서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거의 24만 명이 뉴질랜드를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히킨스가 언급하지 않은 점은 현재의 대규모 장기 해외 이탈이 실제로는 이전 노동당 정부 시절 시작되었고 특히 히킨스 본인이 총리였던 노동당 집권 마지막 해인 2023년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장기 출국자 수는 이전 노동당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0년 5만 4,600명에서 2021년 7만 409명, 2022년 9만 4,540명, 2023년 10만 1,932명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는 현재 국민당이 이끄는 정부에서도 이어져 2024년 11만 8,525명, 2025년 11만 9,813명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많은 뉴질랜드인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은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지만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양당의 과거 기록을 고려할 때 노동당과 국민당 어느 쪽도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역 장관은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인도가 체결한 거의 모든 다른 무역 협정보다 더 유리한 협정이라며 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맥클레이 무역 장관은 어제 크라이스트 처치 비즈니스 캔터베리에서 뉴질랜드 인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1년의 성명회 중 첫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이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맥클레이 장관은 지난주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와 자유무역협정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당이 이미 협정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지난해 말부터 정부 관계자들과 충분히 접촉하며 검토해왔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일부 쟁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회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중요한 모든 주요 무역협정은 양대 정당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이는 양당 모두 무역이 뉴질랜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당은 지난주 국민당이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동의하기 전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들어 약간의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철학자가 했던 명언들, 영화의 명대사들 종종 보는데요. 참 근사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만 보고 감동을 느끼기란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감격하는 건 일상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말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들, 지친 나를 보듬어주는 손길,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 내가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거, 이거 하나만 성공해도 꽤나 멋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김기윤의 항상 언제나 들었습니다. 이번 대림개편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나의 신앙체험은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매년 해온 신앙체험 수기 수상작들을 배우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재구성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야기 제6회 신앙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수원교구 초월본당의 김은경 안젤라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느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태어나기로 결심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병을 다 알고도 세상에 나오기로 결심했을까? 중학교 3학년 때다. 머지않아 고등학생이 된다는 설렘과 곧 중학교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던 때 나는 뜻밖의 시련을 만났다.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오른쪽만 나빠지는가 싶더니 이내 왼쪽에도 문제가 생겼다. 찾아가는 병원마다 원인을 모르겠다며 난감해하는데 그럴수록 나는 더 난감해졌다.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가보라는 말을 들으며 진료실 문을 나서는데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내리꽂혔다. 서울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원인 모를 병 때문에 서울을 찾게 될 줄이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처음으로 내 정확한 병명을 듣게 되었다.
이게 선천적인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인데요. 신경섬유종증 2형입니다. 몸에서 다발성으로 양성종양이 자라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왜 이런 병이?
유전적일 가능성이 50%, 나머지 반은 돌연변이로 태어납니다. 혹이 계속 자라실 텐데 그걸 제거하는 수술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고요. 완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다른 곳 평생을 그림자처럼 함께 가야만 하는 병이라는 뜻이었고 내가 잔인한 병에 걸렸다는 거였다. 그 사이 병은 이미 한참이나 진행된 상태였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청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한 뇌에 생긴 종양 때문이었다. 망설임조차 사치였던 순간 우린 서둘러 수술을 결정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 어마어마한 의료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됐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2살 때 이혼하셨다고 한다. 그것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뭐, 두 분의 결정에 대한 불만은 없다. 다만 엄마와 둘이 살게 된 이후로 너무 일찍 가난을 알게 된 게 문제라면 문제랄까. 초등학교 때는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기 일쑤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내 옷장은 동네의 헌옷 수거함이 됐다. 유난히 체구가 작았기에 또래들이 입던 옷은 대부분 내가 물려 입었다. 성한 옷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추가 떨어진 옷, 고무줄이 늘어나고 낡은 옷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느질해서 고쳐 입으면 감쪽 같다며 엄마는 좋아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감쪽 같지 않았다. 헌옷은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그냥 헌옷일 뿐이었다. 새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는 게 그땐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그런 형편에 뇌종양 수술비를 마련하자니 암담했는데 다행히도 병원 사회사업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녀석은 늘 한꺼번에 찾아오기 마련이라 뇌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하던 중에 목에서 또 다른 종양을 발견했다. 이미 너무 커져서 손을 댈 수가 없단다. 나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지독한 악몽이라고 생각하며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하도 울어서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일 정도로 어지러운 와중에 누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린다.
왜 울고 있어요? 병원에 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 주실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오다 가다 병동에서 본 기억이 있는 수녀님이었다. 가만히 나를 다독여주신 수녀님은 이번에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최선을 다해주실 선생님을 믿어야 해요. 괜찮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주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떨어진 것처럼 한없이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수녀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다음 날도 수녀님은 밝은 얼굴로 병실로 찾아오셨다. 같이 열심히 기도해보자고 작게 십자성호를 긋고는 내 손을 잡으신다. 당신 안은 무교였다. 종교라는 건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갖는 거지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에게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던 거다. 그런 내가 그날은 수녀님께 먼저 부탁을 했다.
수녀님, 성당에 가보고 싶습니다.
수술을 잠깐 미루고 목을 감싸고 있던 두경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하기로 했다.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은 50%.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었다. 5시간의 사투 끝에 종양은 무사히 제거됐지만 성대 마비로 인해 나는 목소리를 잃었다. 겨우 16세 나이였다. 열흘간 중환자실 생활을 마치고 일반실로 나오자마자 2층 로비에 갔다. 내 키만한 커다란 성모상이 놓여있는 곳. 성모님은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앞에 서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뜨거운 뭔가가 목에 걸리는 듯 울컥하고 말았다.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이번엔 무려 10시간이 넘는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너무도 기다려온 중학교 졸업식은 물론 고등학교 입학식에도 참석할 수 없어 속상한 날들이었다. 졸업식 당일에는 유난히 새하얀 한방눈이 소복소복 많이도 쌓였다. 나는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나서야 정확히 100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퇴원을 했다. 퇴원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휴대전화를 사는 것.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가 필요했다. 이제 휴대전화만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장치인 셈이었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마치 처음 글자를 배우는 꼬마처럼 엄마의 눈이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휴대전화 사용법을 가르치는 건 물론 순조롭지 않았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엄마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셨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차근차근 알려드렸더니 조금씩 손에 잡히시는 모양이었다. 갑자기 엄마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으시더니 혼자서 메시지를 보내보겠다며 자신감을 가득 보이셨다. 헌데 시간이 한참이 지나고도 엄마에게는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대체 얼마나 길게 보내시려는 거지? 생각하는 순간 엄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신다. 입가에는 장난스러운 웃음이 걸려있다. 동시에 내 휴대전화가 강한 진동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메시지를 열어보고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그토록 한참이나 끙끙댄 끝에 보내신 메시지는 바로 딸 사랑해 였다. 한 글자 한 글자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엄마를 위해 보낸 사람이 엄마라는 건 알고 있으니 굳이 딸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알려드렸다. 하지만 엄마는 그 후에도 메시지를 보내실 때 딸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았다.
딸 어디야? 딸 밥 먹었어? 딸 언제 와?
엄마의 메시지에는 물음표도 띄어쓰기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거기엔 소리 없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딸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방학 때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흉추종양, 척추종양, 척수종양. 내 몸 곳곳에서 혹이 쉴 새 없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수술대에 오르고 고통스런 치료를 하던 그때 나는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을 걷는 것 외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기 위해,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나도 정말 신자가 될 수 있을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내가?
아무도 나에게 신자가 될 자격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싶은 것이 많았기에 용기를 냈다. 처음 교리를 시작하던 날 수녀님은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방식을 알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3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교리 공부를 시작하고 3년 만에 20살이 되던 해에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세례명은 안젤라였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성당으로 향했고 미사가 끝나면 청년회 활동도 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또다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성당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병원에 다니는 동안 함께 성당에 가자고 해도 완강하게 거절하던 엄마의 말이어서 기쁘기도 하면서 잠깐의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닐지 걱정도 됐다. 내 우려와는 달리 엄마는 교리 공부를 시작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개근상까지 받으실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셨다. 성당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 모녀의 즐거운 일상이 되었을 즈음 엄마는 고운 한복을 입고 세례도 받으셨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엄마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웠다. 유독 힘들고 아팠던 척수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을 때였다. 전신 마비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 불가 판정이 내려졌던 수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데다 몸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이었다. 계속되는 통증에 몸부림치다가 설핏 잠이 들었는데 특별한 꿈을 꾸었다. 처음 보는 낡은 천막 안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다.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엄마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다가가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엄마 곁에 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성모님이셨기 때문이다. 성모님이 꿈속에 나오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나와 달리 엄마와 성모님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죄송하다고 엄마는 거듭 성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신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어렵게 말을 꺼내신다.
사실은 의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성모님은 잠시 엄마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손을 잡고 말씀하신다.
기도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는 다시 울기 시작하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거대한 자석이 나를 밀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엄청난 힘에 의해 천막을 나오는 동시에 잠에서 깼다. 꿈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감각이 너무도 생생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가 바로 옆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계셨다. 꿈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때로는 장황한 이야기보다 묵직한 침묵에 더 공감하기도 하니까. 그날 성모님이 꿈에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성모님도 침묵을 원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다. 작년 6월 두 번째 뇌종양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옮겼다. 병실에 엄마와 함께 있던 중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피곤이 몰려오는 바람에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날 생각이었다. 마지막 기억은 분명 그랬는데 눈을 뜨니 병실이 아닌 응급한 환자들이 가는 좁은 처치실이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허둥지둥 다가와 내 상태를 살핀다. 그와 동시에 엄마가 연습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나와 엄마의 소통 방법이었다. 급하게 할 말이 있으신 듯 했다. 엄마가 쓰신 글은 한 페이지를 꽉 채울 만큼 길었다. 내가 글을 거의 다 읽어내려갔을 즈음 엄마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신다. 알고 보니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잠들었다고 생각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검게 변하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한다. 가까이에 있던 의사가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하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단다. 쿵. 심장이 내려앉으며 얼마나 긴박했을지 가늠이 되었다. 곁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신 엄마는 많이 놀라신 모양이었다. 연습장에 적힌 엄마의 말은 이제 수술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고. 고개를 숙인 엄마의 좁은 어깨가 가늘게 떨려온다.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너무 미안해와 정말 사랑해란 글씨였다. 어찌 해볼 새도 없이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온다. 그동안 내가 엄마를 너무 많이 괴롭혀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횟수로 19년째. 20번도 넘는 수술을 했다. 단 몇 걸음의 차이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적도 많았다. 넘어지고 피 흘려도 다시 일어서면서 끈질기게 버텨왔다.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참아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부름받은 이여 어서 오라. 나의 품으로 오너라. 너희가 고통받고 신음할 때에 내가 내 안에 머무노라. 고통받은 이여 어서 오라. 나의 품으로 오너라. 너희의 십자가 위에 매달렸으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수술실의 문이 굳게 닫힐 때마다 퉁퉁 부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식을 마주하던 순간마다 엄마는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을까. 또 뒤돌아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셔야만 했을까.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엄마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간다. 이러한 일들을 견디기에는 엄마가 너무 많이 늙어버리셨다는 걸 알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떡할래? 더 해볼래? 내가 만약 엄마의 입장이라면 내 아이의 고통을 그저 곁에서 바라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끔찍했다. 그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없을 것 같았다.
미안해, 엄마. 나는 얼마든지 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피 터지는 전쟁터로 엄마를 다시 데려갈 수는 없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뇌수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조차 없게 되었다. 오직 배로 연결된 줄을 통해서만 영양식을 섭취할 수 있다.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다. 좋아하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를. 이제는 환자 영성체 날 신부님이 오셔도 성체를 영할 수가 없다. 그래도 매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께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다. 휠체어를 의지하며 살게 된 지도 어느새 5년이다. 몸은 점점 약해져가고 싸움은 점점 힘겨워져만 간다.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여야만 했느냐며 원망한 적도 있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겨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일인지 나는 두려웠다. 단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시린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는다는 거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분명 따사로운 햇살로, 눈부시게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며 찾아오시리라 믿는다. 언젠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다.
언제나 반복의 신이 주님 나를 알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나 편히 쉬리라. 당신의 사랑 나 언제나 느끼게 하소서.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D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최고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 부대표가 노동당 대표의 연설은 젤리 덩어리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러시아의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성김 현대자동차 그룹 사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20년 2월 20일 현지시각 교황 레오 14세가 로마 카스트로 프레토리오 지역의 시코로 쿠오데 디 제수 아 카스트로 프레토리오 성당을 사목 방문했습니다. 교황청 공식 매체 바티칸 뉴스는 같은 날 보도를 통해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고 본당 공동체와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살라 거리 42번지에 위치한 이 성당은 로마 중앙역 테르미니와 맞닿는 공간입니다. 살레시오회에 맡겨진 이 본당은 이주민과 난민, 대학생과 통학생, 노숙인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도시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교황은 사목평의회와 수도공동체, 교리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을 차례로 만나고 감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테르미니 일대를 기회와 상처가 교차하는 공간으로 표현하며 번영과 소외가 몇 걸음 거리 안에서 공존하는 도시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당이 사회적 균열을 메우는 희망의 불씨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성당은 19세기 말 성 요한 보스코의 영적 체험이 깃든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역 인근에 성당 건립을 추진했던 역사 역시 이날 언급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그리스 히긴스의 국정연설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감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젤리덩어리 같았으며 심지어 챗 GPT가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당 웰리스 부대표가 말했습니다. 니콜라 웰리스는 노동당이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녹색당과 테파티 마오리는 이미 준비돼 있을 것이라며 노동당 대표와 실제 아이디어를 놓고 경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 역시 히키스를 비판하며 이번 연설이 기록된 역사상 가장 지루한 국정연설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도 이를 깃털처럼 가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히킨스는 어제 오클랜드에서 연설하며 정부의 생활비 및 기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2023년과는 다른 노동당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윌리스는 분노보다는 슬픔을 느꼈다며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히킨스는 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당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한 것이며 선거까지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약속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 3명 중 1명은 저축계좌에 500달러 미만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노스랜드 지역에서는 저축 실적이 낮아 월 자동 저축을 설정한 비율과 평균 저축액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졌습니다. 반면 캔터베리와 오타고 지역은 월 저축 실천 비율이 높고 중간 저축 잔액 약 4,200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36%가 500달러 미만만 저축하고 있었으며 매달 저축하는 금액의 중간값은 약 150달러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이 QE 세이버 잔액 4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지 못해 장기적인 재정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이자율과 높은 생활비가 저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장했습니다. 오클랜드 동부 하이브룩에 위치한 VTNZ지점에서 대규모 운전면허 시험 뇌물 스캔들이 발생해 운전시험관 5명이 해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실기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통청 NZTA는 2025년 2월 VTNZ 측에 해당 지점에서 뇌물 수수 위험이 높다고 처음 경고했으며 회사의 초기 대응에 만족하지 못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SFO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NZTA는 총 319명에게 운전면허 재시험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시험에 실패하거나 기한 내 응시하지 않아 면허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이브룩 지점의 운전시험 업무는 6개월간 중단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소매업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체포 권한 확대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써니 카무샤리 주도하는 소매 범죄자 피해자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는 수년간 소매업주와 일반 시민이 범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제한적인 시민 체포 권한을 확대해 일반 시민이 하루 중 언제든 범죄를 목격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체포 시에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합리적인 힘과 구속수단 사용도 명확히 허용됩니다. 이는 소매점주와 경비원이 절도 등 범죄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법적 보호와 행동 지침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 확대에는 우려도 많습니다. 경찰협회와 법률 전문가들은 시민이 전문 훈련 없이 범죄자를 제지하려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매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위원회 내 일부 주요 구성원이 사임하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력규제당국이 전국 전력 배전 회사들에게 전력망 확충 대신 비네트워크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상업위원회, 전력관리청, 에너지 효율 및 보전청 등 세 기관이 공동으로 공개 서한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서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요 증가, 가스 공급 감소, 운송 전기화 등으로 전력 시스템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전 인프라 투자는 준비 기간이 길고 일단 시작하면 수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솔루션은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피크 시간대를 피하도록 유도해 시스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가전, 가정용 태양광, 배터리 저장 장치, 전기차, 충전기의 시간별 요금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요금 구조는 비용을 낮추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기관들은 밝혔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잇,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킴스는 오는 11월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정부의 최근 동일임금 관련법 개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재정 비용이나 기존 제도를 전면 복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히킴스 대표는 노동당이 동일임금 제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다면서도 정부가 절감 재정 규모를 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절차가 없었던 데 대한 대응으로 구성된 비공식 국민특별위원회는 개정안을 폐지하고 중단된 청구를 절차 재시작 없이 복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전직 의원들은 이 사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부대표 카멜 세플로니는 전용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상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 측은 제도 변경으로 매년 평균 27억 달러를 보건과 교육 등 주요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으며 일회성 18억 달러도 인프라 투자에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정보 포털 메디맵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시설과 장애인 서비스기관, 호스피스, 지역사회 보건기관 등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무단 접근으로 설명됐으며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치료 관련 정보 등 일부 기록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각 시설은 수기, 즉 종이 문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고 약물 투약 지연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얀 손보로는 이번 사건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라며 의료 보호는 반드시 강력하게 보호돼야 하고 보안은 업체와 이용기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해외를 떠나는 사람의 수인 이주, 출국이 국내로 들어온 사람인 이민, 입국만큼이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높은 수준의 해외 이주 문제는 가장 최근인 2월 23일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가 국정연설에서 제기했습니다. 히킨스는 매주 2,000명의 뉴질랜드인이 이곳에서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거의 24만 명이 뉴질랜드를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히킨스가 언급하지 않은 점은 현재의 대규모 장기 해외 이탈이 실제로는 이전 노동당 정부 시절 시작되었고 특히 히킨스 본인이 총리였던 노동당 집권 마지막 해인 2024년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장기 출국자 수는 이전 노동당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0년 5만 4,600명에서 2021년 7만 409명, 2022년 9만 4,530명, 2023년 10만 1,932명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는 현재 국민당이 이끄는 정부에서도 이어져 2024년에는 11만 8,525명, 2025년에는 11만 9,813명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많은 뉴질랜드인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은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이지만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양당의 과거 기록을 고려할 때 노동당과 국민당 어느 쪽도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역 장관은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인도가 체결한 거의 모든 다른 협정보다 더 유리한 협정이라며 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맥글레이 무역 장관은 어제 크라이스트 처치의 비즈니스 캔터베리에서 뉴질랜드 인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련의 성명회 중 첫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이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맥글레이 장관은 지난주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긴스와 자유무역협정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당은 이미 협정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지난해 말부터 정부 관계자들과 충분히 접촉하며 검토해왔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글레이 장관은 일부 쟁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회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중요한 모든 주요 무역협정은 양대 정당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이는 양당 모두 무역이 뉴질랜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당은 지난주 국민당이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동의하기 전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필러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은 24일 현지 시간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전략적 3중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적으며 러시아가 확장을 막고자 했던 나토는 오히려 더 강해졌고 약화하려고 했던 유럽을 더 결속시켰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계속해서 타격할 것이라며 제재는 계속 유지하고 유령선단에 대한 조치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와 끔찍한 범죄의 끔찍함, 내세운 구실의 허무함,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들 나라에 미칠 파괴적인 결과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대륙의 최전방 방어선이라며 우리의 안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의 연합 내에서 계속해서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24일 일본 기업 기관 수십 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 통제 관찰 리스트에 추가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사토게이 관광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토 부장관은 이번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자세히 조사해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항의는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아시아 대항주 국장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 대사관 간부가 각각 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중국과 관계에 대해 다양한 대화에 열려 있으며 지금도 각 레벨에서 중국 측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성김 현대자동차 그룹 사장은 24일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무력화됐지만 향후 자동차 관세 압박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철회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이드통신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상호주의 관세가 무효화됨에 따라 오히려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부분별 관세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전기차 전환이 진행되고 자율주행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산업 전체가 격변하는 시기에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미 지난해 시작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자동차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철강, 자동차 등 부분별 관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사장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이미 총 7조 2천억 원, 49억 8천만 달러의 재무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올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출했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출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0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9원 4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2원 2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 들어 약간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L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피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존창 D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Family Day Out 가족 나들이 안내입니다. 노스코토 중심에서 열리는 무료 가족 나들이 행사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 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노스코토 중심부의 피언 플레이스 피어에서 있습니다. 노스코토 여름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에는 커뮤니티 바비큐, 라이브 음악, 야외 게임, 피크닉 공간,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무료 아이스크림 스탠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영화 상영 올드보이 안내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2004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올드보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본 영화는 강렬한 액션, 장면, 욕설, 노출 및 성인용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예약은 이번 이벤트 finder.co.nz에서 하시면 됩니다. 무료 패시피카 데이 와이헤케 아일랜드 안내입니다. 패시피카 데이는 와이헤케 섬과 하우라키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태평양 문화를 기념하는 무료 가족 친화적인 문화 축제입니다. 행사에는 전통 문화 공연, 사모아, 통가, 쿡제도, 피지, 마오리족 등 라이브 음악, 태평양 음악 가판대 및 바베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Southdale Hall 6 해밀턴 로드 와이헤케 아일랜드에서 있습니다. 비엔젤 오클랜드 랜턴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오후 4시에서 10시 30분까지 마농카우 스포츠 볼 제1일항기 드라이브 마농카우 시티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가족 친화적인 행사입니다. 비엔지 오클랜드 등불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메이크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월 2일, 9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에서 4시까지 아본델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더 오클랜드 우든 보트 페스티벌 오클랜드 목선 축제가 2020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해안가의 상징적인 네 곳 바이덕트 이벤트 센터, 젤리코 항구, 뉴질랜드 해양박물관, 그리고 패시픽 보트 스웨이드에서 개최됩니다. 무료 축제로 아름다운 목선들로 가득한 항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3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